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1절 말씀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생각보다 신자들에서 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생각보다 심각한 사건인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시작된 초대교회에 처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서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매일 믿는 자가 더하고 떡을 떼고 유무상통하고 날마다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처음에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커다란 사건 중에 하나가 안순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건 교회가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고 원리고 그리고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늘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조심해서 아예 이런 일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중요한 부정적인 사건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를 오래 믿어서 이 사건을 익히 아는 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헌금 좀 꼽을 쳤다고 그럴 수 있는가 라는 식으로밖에 이 사건을 이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아주 흡사한 사건을 다른 대목에서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 사건에서 우리가 이 사건이 가지는 영적인 죄악성, 그 심각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사건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나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보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고 그런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를 잊고 그들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하죠. 그러나 이 내용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내용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나타난 형태는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슨 일로 속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속았던 것 같이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라는 그런 식의 신앙에 대한 그 올바른 평가를 하지 못하고 안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 사건보다 결코 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보다 더 심한 죄도 아니고요. 둘이 막상막하에 동급에 엄한 벌을 받아 마땅한 중한 죄입니다. 이제 그 비슷한 점들을 몇 가지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좀 더 추적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32장 1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왜 터졌느냐 할 때 이것 때문에 터졌다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제 사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눈에 안 보이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 손에 있고 무슨 일을 시행하는 자인가를 못 봅니다. 여러분 금방 넘어진다 그래요. 출애굽기 19장을 찾아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시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게 저들 앞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위엄과 엄중한 권세로 나타나셔서 백성을 겁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말하자면 지금 19장 사건에서부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얘기를 백성에게 확인을 시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갈랐고 만나를 주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해서 이 자리에 왔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한다. 나의 거룩한 백성, 나의 소욕을 소유로 너희를 삼으려고 한다.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해라. 그래서 19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섬기기 위한 제사법, 제사장들의 세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주어집니다. 근데 그동안 산 밑에서는 백성들 앞에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모세가 한 일이 아니며 모세를 불러내시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우레 같은 음성, 빽빽한 구름, 불타는 산을 보이심으로써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모세 배후에 이 온천하 만물의 주관자, 주권자, 권세자, 주인이신 분이 모세를 지금 종같이 부르고 계시고 부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백성이 그걸 다 알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걸 다 듣고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서 모세 당신이 가서 말씀을 나누고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24장에 가면 이 문제를 아론과 70장로와 가서 확인을 하고 옵니다.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걸 어기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이들이 타락할 때 무슨 문제로부터 타락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이냐면 모세가 안 내려온다 이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온다.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거예요. 모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로 시선이 옮겨오자 자기가 필요한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이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싹 바뀐다고요. 이 부분을 꼭 잘 들어주십시오. 신앙이란 원래 이런 것입니다. 일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뭐냐 그럴 때 일반 모든 종교가 자신의 잘남을 증명하는 것이고 혹은 좀 더 저급해지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서 비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만 하나 숙락해 주신다면 눈깔도 빼서 바치겠고 집도 팔아서 바치겠나이다. 이게 모든 일반 종교라고요. 내 소원이 앞서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이가 신이에요. 기독교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고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방법도 정하십니다. 너는 말라라. 너는 눈이 작아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마르고 눈이 작고 목소리가 까랑까랑한 거예요. 그걸 자랑할 거 없죠. 그게 무슨 자랑이겠어요. 사람은 좀 퉁퉁하고 키도 작고 안경도 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멋있지만 하나님이 그러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당하고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영광 나타내신다면 아멘 하고 그것을 영광과 기쁨과 감사로 알고 사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죠? 뭐가 안 보이면 횟가닥 넘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며 그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걸 놓아버리면 그다음에 아무도 우리를 명령할 자가 없고 나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그럼 금방 자기 인생과 자기 뜻에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이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는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원리가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에서 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놓쳐요. 뭐만 보냐면 모세만 보여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르르 달려들어갖고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은 자기도 가서 보고 왔다고요. 70 장로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 대세에 밀려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32장 다시 21절부터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계속 반복되죠. 우리를 위한 우리 신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자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벌거벗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그 뜻을 분명히 하면 그 방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종하다는 것은 지금 어떤 규칙과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자기를 마음대로 그 발산하고 있는 것, 자기를 마음대로 발산하고 있는 것, 규칙과 무서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방자해지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과 그 앞에 내가 복종해야 되는 걸 놓치면 사람은 방자해집니다.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으면 무슨 짓을 하게 되면 지가 하고 싶은 짓을 하게 되고 지가 하고 싶은 짓을 사람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줄 모르고 사람을 속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시험거리고 타락하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다든가 살인을 했다든가 간음을 했다든가 이것 자체가 죄의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실수로서 지어지는 건 훨씬 약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잠깐 실수라면. 근본적으로 이 생각을 가져갖고 타락한 것이 삐져나온 거라면 형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거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이게 뭐라고 설명이 되고 있냐면 내 마음에 어찌 사단이 가득하여. 이거예요. 아나니아 보고 베드로가 꾸중하는 게 그겁니다. 어째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사단이 가득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의 원리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죄의 원리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하여 유혹할 때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저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먹죠? 하나님과 만 먹으려고 먹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저들에게 권할 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나는 남한테 꿀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신 아니라 신의 할애비가 있어도 난 꿀릴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난 남한테 뭘 동정을 구하거나 가서 머리를 조아려서 뭘 달라 그러기 싫다 이거예요. 까짓거 내가 살다 빌빌거리다 죽으면 나 빌빌거리다 떳떳이 죽겠다 이거예요. 지옥 있으면 떳떳이 지옥 가겠다 이거예요. 떳떳이 가서 엉덩이가 타도 좋다 이거예요. 이게 죄가 갖는 가장 큰 방자함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거예요.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꾸중하다가 제일 화나는 게 뭐죠? 자녀하고 부모하고 사이에 제일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 자녀를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너 왜 이거 이랬느냐? 애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내가 안 한 건데 왜 나한테 다 그래요? 그럼 부모님은 금방 그 다음에 뭐라고 꾸중하죠? 야 너 어디다 대고 눈가를 똑바로 뜨고 쳐다보니? 이건 큰 문제라고요. 그죠? 이건 큰 문제. 아니 설사 부모가 혹 잘못 알았을 수가 있어도 어딜 눈에다 힘을 주고 부모를 째려봐요. 어디다 대고. 안 그래요? 그러나 자녀들은 뭐라고 꼭 대답을 하죠?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잘못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안 기어올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변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어쨌든 누가 했는지 그건 이제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전축을 깼든 테레비를 껐든 깼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야 너 어디서 그 배운 짓이냐? 어? 너 학교에서 배웠냐? 너희 선생이 그렇게 가르쳐주더냐? 주일학교 담임선생 이름이 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타락의 현장, 신앙이 좋지 않은 현장을 가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 그 이유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셔서 그래요. 이유가 먼저 여러분에게 있진 않을 겁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종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아는 제자 하나가 지금 지방에서 어느 교회 부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한번 방문을 했더니 어떻게 그 도시를 갈 기회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심을 아주 소를 한 마리쯤 냈어요. 그래서 야 네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내냐 그랬더니 아 이게 괜찮대요. 교회 저 뭐 접대비래요. 그래서 야 교회 접대비로 왜 날 먹이냐, 내가 네 교회 무슨 부흥회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나 지나가다 널 만났는데 공금을 그렇게 써도 되냐 그랬더니 아예 괜찮대요. 괜찮대요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 수석 부목사는 헌금도 세배 간대요. 잘 봐야 돼요. 믿는 도끼에 갈등 찍히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뚱뚱한 사람하고는 돈 거래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얘기냐 그랬더니 이제 그 교인들이 이 감사헌금을 낸 것인데 그중에 가장 두꺼운 봉투 하나를 부목사가 쓰면 어때요? 그 나중에 헌금이 집계하고 이러는데 아마 그 교육자들이 참여하나 봐요. 교회가 작아서 이제 따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교육자들이 이일 저일에 봉사에 많이 참여를 한답니다. 이게 어떻게 들통이 났냐 하면 그 헌금을 내신 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거 전화하셔야 돼요. 낸 거 아시냐고. 근데 조그만 교회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목사님이 금방 알게 되는데 아는 것에 없단 말이에요. 아, 난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증인으로 출두하게 됐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떻게 된 거냐 해보니까 누가 가진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고 말았대요. 그래서 아니 그럼 아무런 책벌도 없었대요. 책벌이 없었대요. 왜 그래? 담임 목사는 더 큰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대요. 서로 약점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공금으로 내가 갖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목사님 대접하는 건 이건 죄도 아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방자해지는 지점이다 말이에요. 우린 쉽게 무너집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결국 교회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다 불완전한 사람끼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목사도 완전한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 이 일을 맡는 겁니다. 그의 약점과 연약함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과 능력과 지혜와 불꽃 같은 눈을 잠시 잊으면 망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당장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돼요. 제일 대표적인 건 이겁니다. 교회에다 헌금 내봤자 밤낮 무슨 침묵해서 처먹고 말더라. 그러니까 난 안 낸다. 이거는 여러분이 내신 헌금이 잘못 쓰여지는 것,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내는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 헌금 내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그 헌금 어디 딴 데 내세요. 시골에 무슨 어려운 교회에다 내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실 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하고 나면 말이죠, 꼭 끝에 와서 결론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결국 교묘하게 헌금 내라 그러더라, 결국은. 뭐, 난 무슨 소리 하나 했더니, 결국 그 얘기더라. 그러니까 아저도 티꺼워서 그렇게 싫어요, 저도. 딴 데 갖다 내세요. 정 못하겠으면 땅에 갖다 파묻으세요. 여러분도 쓰지 마시고 남도 쓰지 않게. 이건 하나님 몫으로 내가 땅에 파묻습니다. 돈나무가 열리게 하옵소서. 파묻든가 찢어서 어디 버리든가 그러세요. 그렇게 어떻게 하세요? 이건 제가 아주 예를 들 게 별로 없어서 이게 헌금으로 나왔을 뿐이지 이건 무엇으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든지. 우리의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오늘 하루라는 이 한 날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로서의 근실함과 긴장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게 무엇으로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이 감춰지고 사람이 나오고 사람 앞에서 나를 비교하는 것으로 빠져들면 아무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방자해집니다. 내가 하는 짓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인 것을 놓칩니다. 쟤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쟤도 그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꼭 이렇게 답을 하게 된다고요. 목사가 변변치 않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시험을 받으시면 그건 분명히 참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그건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 앞에 벌받을 것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 어쨌든 평가를 받습니다. 너희 교회 목사는 참 신통치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걸 내가 용서한다 이건 없습니다.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줘서 공부를 잘 못했으면 대학 입학시험 볼 때 봐주지 않습니다. 정답대로 써야지만 됩니다. 혼자서 더 노력을 하거나 참고서를 보든가 해서라도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무서운 얘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32장 뒤에 26절 이 처벌을 이렇게 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천명가량이 죽인 바 되니라. 누구를 죽인다고요? 혈육을 죽여요. 가족을 죽인다고요. 결국 죄진자들을. 왜냐하면 이 문제만은 어떻게 타협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놓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사람과 사람끼리의 경쟁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것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일으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속에 이런 죄의 모습이 살며시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병 낫는 것만이 소원이고 명성을 얻는 것만이 소원이고 이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과 그래서 그의 인도함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겠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인도되는 일에 순종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을 놓고 예수를 믿었더니 병도 났다. 예수를 믿었더니 명성도 얻었다. 예수를 믿었더니 행복했다. 그래서 더 큰 행복, 더 큰 자랑, 더 큰 형통, 더 큰 성공 이것으로만 자신을 몰아가기 시작하면 벌써 하나님을 놓친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보면 너무 이렇게 쉽게 사건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뭐 왜 그랬나 싶고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싶죠. 그러나 출애굽기에 와보면 어떻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목도하고 홍해 바다를 갈르고 건너오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시내산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목도합니다. 빽빽히 빽빽한 구름 속에 임하신 하나님 그의 우레 같은 음성을 듣고 죽을까봐 벌벌 떱니다. 모세여 가서 말씀 나누고 와서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못 듣겠습니다. 와서 전해준 말을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해서 열두 지파를 따라 열두 기둥을 세우고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언약의 피를 뿌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요 그의 나라가 되었으니 우린 거룩히 살아야 된다. 그의 요구로 우리의 소원을 삼고 그의 명령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으며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예,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가 안 내놓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당장 그렇게 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현실적인 여러분의 인생의 위치를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 건강, 자녀 문제, 가족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것을 달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불만스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신앙이 일천해서 그 수준까지 못 간 거라면 용서할 수 있지만 내 행복, 내 자랑, 내 만족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나 몰라라라고 고개를 돌린 불만이라면 여러분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돌이키십시오. 제가 베드로가 아니길 다행이지 그럼 당장 있다가 축도 끝나고 갈 때 시체가 수없이 여기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모인 데가 아닙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하러 온 데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니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요구하시느니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분을 의뢰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여 여러분을 복종케 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개인과 이 교회에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애쓰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죄악의 사슬에 얽매이지 말게 하소서. 어리석은 자리, 미련한 자리에 미끄러지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욕심과 소원을 앞세워 방자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불러내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는 줄 알고 오늘까지 인도함 받은 일에 대한 감사와 남은 여생에 대하여도 믿음과 감사로 충성을 약속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앞세워 불만하며 불평하며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파멸의 자리로 몰아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로 또 여기에 모이신 권석들로 주를 섬기는 법을 알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는 훈련을 연습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법과 충성하는 법과 인내하는 법으로 우리 서로 격려하여 여기 거룩과 감사와 찬송과 충성이 모인 모든 무리들 위해 충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부르신 심령들로 이 교회와 유익을 얻게 하시고 주를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영광을 목도하는 아름다운 생애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